창세기가 마쳐지고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1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죠.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서 출애굽기는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역사서 중에서 특별히 율법서를 읽어나가고 역사서를 읽어나갈 때에도 이 지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는 지파의 이름이 그냥 술술 나올 수 있게 좀 써보시고 암기해 보시고 하면 굉장히 익숙하게 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슨 지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보시고요. 르시레유. 그냥 앞글자만 따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르시레유. 뭐 말을 만들어서 외우기도 합니다만 뭐 드실래요 있어요 배 그래서 근데 맛이 단납가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말 만들어 가지고 재밌게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르실래요 있어요 배 단납가다 르실래요 있어요 배 단납가다 말이 좀 꼬이십니까? 한번 더 해보세요. 르실래요 있어요 배 단납가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머리 아프게 해서. 근데 이걸 해나가면 다음에 진짜 편해요. 역사서 할 때요. 다시요. 으시레유 이스. 여기까지가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이게 고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으시레유 이스. 그 다음에 베냐민 나오는데 그 앞에 괄호로 요셉은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거기다 요를 넣어야 순서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으시레유 이스. 이게 레아의 아들들이고요. 요베,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의 아들들, 요베. 그 다음 단납. 이게 라헬이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여종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낳습니다. 여종 비라의 소생입니다. 단납. 실컷 낳는데도 또 욕심이 생겨 자기 여종을 또 레아가 주지요. 그렇죠? 그래서 낳습니다. 가다. 그래서 여섯, 그렇죠? 여섯, 둘, 둘, 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르시레요이스, 요베, 단납, 가다 이렇게 해서 자기 정식 부인, 그 다음에 여종의 아이들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배열해놨습니다. 마지막 완결 짓습니다. 르시레요이스, 요베, 단납, 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죠. 이제 50장에서는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요셉의 장례까지 치르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 성경 이외에 애굽의 역사서들을 정리한 그 시대별로 보게 되면 요셉의 연대로 추정되는 그 시기에 애굽에 격한 민족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미국에서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 대통령 한 사람이 새로 자기의 권한으로 임명할 사람이 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한번 바뀌면요. 그 자리 최소한 5만 개는 그 자리에서 새 사람으로 바꾸고 자기의 비전과 전략에 맞는 사람들로 그 나라의 공무원들을 이제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어느 나라에서나 정권이 바뀌게 되면 계속해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냥 왕이 바뀐 게 아니고 단지 정권이 바뀐 정도의 이해 차원이 아니고요.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과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와서 정복한 민족들 이런 정도의 차이인 것이죠. 요셉이 들어갔을 때는 애굽의 원주민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왔던 이민족이 정복하는 그런 시기여서 같은 셈족이었던 요셉이 총리로 그다음에 그곳에서 거의 왕족과 귀족처럼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었고 그로부터 한 100여 년 지난 다음에는 다시 원주민들이 전체 정권을 잡고 이전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운 시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민족 이동의 시기. 그래서 새 왕조는 이전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전 왕조에 협조했던 그 세력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통제하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요 맥락을 이해한다면 1장을 그 분위기를 잘 이해하고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고센 땅 지역을 의미합니다. 고센의 온 땅,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바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기에 최적의 환경 고센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 그 시대에 그 기록하고 있는 그 역사를 뒤에서 이제 진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역사적인 배경을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새 왕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배후에는 왕조가 바뀌었다. 새 왕조가 일어났다 하겠습니다. 즉 요셉을 총리로 중용했던 그 왕조가 무너지고 오랫동안 이제 요셉과 요셉의 가족 이스라엘 민족을 지지하고 후원할 수 있던 후원 세력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왕조는 이전 왕조의 후원을 받던 이스라엘 경계하고 감시하게 되었던 거죠. 새가 너무 번성해지면 언제 그들을 위협할지도 반란을 일으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불안 속에서 감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왕조는 이스라엘의 힘이 세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된 강제 노역에 동원하는 등 갖가지로 괴롭히고 학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또 강해지고 또 번성하게 되었다. 2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지라. 그렇게 학대하고 괴롭히고 숫자를 줄이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번성해졌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해주셨다. 이 고난과 학대 속에서도 창세기 2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주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악한 행동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애굽의 새 왕조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제하고 수를 줄이기 위해서 각가지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 정책이 실패하게 되자 극단적인 민족 말살 정책을 펴는 거죠. 군사가 될 수 있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는 겁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애굽 왕조의 두려움 그리고 배타적인 민족주의 그리고 이제 애굽의 바로를 중심으로 한 이 극악무도한 계략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 고센 땅에 만족하면서 눌러앉아 있지 않도록 애굽의 정세 변화 배후에서 계시며 이를 사용하셨다. 요셉이 그 총애받는 야곱의 아들 그 편안한 자리에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죄수가 되고 이러한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고센 땅에서 번성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 또 준비 과정이었듯이 이 바로의 악행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게 하기 위한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기 위한 또 그 언약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학대가 아니었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비근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근사하게 비유해 본다면 미국에서도 가장 그리고 세상에서 아주 살기 좋다는 호주라든가 이런 쪽에 정말 장착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떠나가라 고향으로 떠나가라 할 때 떠나갈 수 있을까? 떠나가겠네요. 나이가 들면 많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너무 편하고 우호적인 환경 여러 가지 목축하기에는 최적의 환경 외부의 침입도 적고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 그곳에서 이 바로의 탄압이 없었다면 과연 가나안 땅으로 가자 모세가 나섰을 때 누가 따라갔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뒤에는 조금 부족하니까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항의하는 사람들인데 차라리 그곳에서 먹다가 잘 먹다가 죽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서 우리를 굶겨 죽이느냐 이렇게 항의하게 되는 사람들인데 과연 이 악행이 없었다면 탄압이 없었다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 바로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악함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선용하셨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학대와 탄압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더욱 구원을 간청하게 되었던 거고 차라리 애굽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모세를 보내주셔서 떠나가라 하실 때 함께 떠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사막이라 할지라도 통과해서 가고 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악한 계교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 사탄의 간계와 폭력이 제 아무리 세상에 활개를 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그 잘못된 악행마저도 선한 도구로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도는 17절에서 산파들이 보여주는 용기 있는 모습처럼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리기를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 저희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국제 외교전 가운데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일상의 삶들을 통해서 또 커다란 국제 정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읽는 신앙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단히 성경을 읽으며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자 노력하고 말씀 위에선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에 역행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게 되는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출애굽을 막는 대적자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악을 행하는 인간 뒤에 도사려서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사탄의 괴계와 폭력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며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